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근거한 희망과 미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와 희망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미래와 희망은 저절로 그냥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든 그것은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온 과거의 결과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오늘의 결과인 우리의 미래가 달라질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정녕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와 희망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오늘부터 바로 이 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쫓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때에만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새로운 미래와 희망의 실체가 우리의 삶 속에서 구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새로운 미래와 희망의 실체를 가능케 하는 새로운 삶은 우리의 말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열혈 유태교 신봉자였던 청년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다메섹에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유태교인의 입장에서 보면 사울이 유태교를 배교한 것을 뜻했습니다. 사울이 혼자서 조용히 배교한 것도 아니고 유대교가 공식적으로 부인한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라고 이곳저곳 외치고 다녔습니다. 따라서 다메섹의 유태교인들이 볼 때 그와 같은 사울이야말로 반드시 제거해야 할 더러운 배신자였습니다. 다메섹의 유대교인들은 사울을 죽이기 위해 은밀하게 공모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모르게 공모한 그 계교가 어찐 영문인지 사울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다메섹 유태교인들은 사울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군사까지 매수해서 다메섹 성을 밤낮으로 지키고 있었지만 다메섹의 믿음의 형제들이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 위에서 달아내려 피신시켜 주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공모한 사울을 죽이려는 계교가 대체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어떤 경로로 사울에게 알려지게 되었는가?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피신시킨 믿음의 형제들은 구체적으로 누구이며 그들의 수는 또 몇 명이나 되었는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성경은 그와 관련해서 철저하게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였던 상관없이 그들은 단지 주님의 도구였을 뿐이요. 그들의 배후에서 사울을 친히 건져내신 분은 주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6절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본문만 놓고 본다면 다메섹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울이 다메섹에서 곧장 예루살렘으로 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갈라디아서 1장에 의하면 소위 사울의 다메섹 회심과 예루살렘 방문 사이에는 3년이란 시차가 있습니다. 사울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홀로 경건의 시간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문에 나타난 사울의 예루살렘 방문은 대제사장의 공문을 손에 들고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사울이 예루살렘을 떠난 지 3년 만의 귀환이었습니다. 그렇다면 3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는 사울의 감회가 얼마나 새로웠겠습니까? 3년 전의 사울은 눈에 비늘을 뒤집어 쓴 채 만물의 허상에 속아 사는 어리석은 인간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 핍박하기를 자신의 천직으로 삼았던 진리의 대적이었습니다. 자기 신념을 위해서라면 폭력과 살인마저 불사하던 자기라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지금 사울은 핀을 벗은 눈으로 만물의 실상을 바로 볼 수 있는 진리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주님께 자신의 삶을 의탁한 주님의 택한 그릇, 생명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영광스럽게도 주님 안에서 거룩한 성도가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울은 3년 전에 비하여 볼 때 완전 새로운 존재가 되어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갔습니다. 사울 개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금이 환향하는 셈이었습니다. 그러나 본문 26절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사울이 3년 만에 예루살렘을 찾아갔던 주된 목적은 예루살렘의 제자들과 사귀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제자들이란 예수님의 직계 제자인 사도들을 포함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통칭하는 용어였습니다. 우리말 사귀다로 번역된 헬라어 동사 콜라오는 본래 악요로 붙이다는 뜻입니다. 사울이 단순히 예루살렘 제자들의 안면을 익히기 위해서 올라간 것이 아니라 그들과 삶을 함께 나누고 싶어 올라갔다는 말입니다. 이를테면 사울 딴에는 예루살렘 제자들의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 3년 만에 예루살렘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기대와는 달리 예루살렘 제자들이 사울을 동역자로 받아주기는커녕 그들은 다 사울을 두려워하며 스스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울의 고백 말 자체를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제자들에게 사울은 불신의 대상에 불과했습니다. 자신을 유대교의 배신자로 간주하고 자신을 아예 죽여버리려는 유대교인들로부터 당하는 불신이라면 모르되 자신이 똑같다고 여기는 동일한 그리스도인들로부터 받는 불신이고 보면 이때 사울의 낙심이 얼마나 컸을는지는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26절에서 27절을 뛰어넘어 28절에 이르면 26절의 상황과 정반대의 상황이 전개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사울을 불신하고 경원하고 배척하고 두려워하던 예루살렘 제자들이 어느덧 사울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사울은 그들과 동역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6절의 관점에서만 본다면 언뜻 믿기 어려운 대반전입니다. 어떻게 이런 대역전이 쉽게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예루살렘 제자들이 사울을 경원했음을 전해주는 본문 26절과 그들이 사울을 자신들의 동역자로 받아들였음을 밝혀주는 본문 28절 사이에 끼어 있는 본문 27절은 전하니라는 동사로 끝나고 있습니다. 헬라어 동사 디에게 오마이는 상세하게 설명한다는 의미입니다. 누군가가 사울이 처해 있는 입장을 상세하게 설명해주고 그리스도인 된 그의 신원을 보증하는 말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사울에 대한 예루살렘 제자들의 두려움과 의혹과 불신을 일거에 해소하는 말을 해준 사람이 대체 누구이며 그가 한 말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 다 함께 본문 27절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그 주인공은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사울을 자기 손으로 직접 데리고 사도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마치 자신이 사울과 함께 그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소상하게 설명해주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울의 고백이 정확한 고백임을 보증해 주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 의하면 이때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가서 만났던 사도는 초대교회의 실질적 지도자였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베드로였습니다. 이 이후에 사울에 대한 예루살렘 제자들의 불신과 의혹과 두려움은 종식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자신이 원했던 대로 예루살렘의 제자들과 동역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사울에게 대한 바나바의 역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바나바가 어떻게 사울에 대해서 이처럼 소상하고 정확하게 알게 되었는지, 바나바와 사울이 대체 언제부터 이처럼 긴밀한 개인적인 친분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성경은 그 어떤 정보나 단서를 제공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69주 전에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 말씀을 살펴볼 때 생각해 본 것처럼 주님께서는 사울이 주님을 알기도 전에, 알기는커녕 주님을 부정하고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주님의 대적이었을 때, 그때부터 이미 사울을 위하여 사울의 인생 길목에 바나바를 포진시켜 두시고 예비해 두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처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그 주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는 한 주님에 의한 새로운 미래와 희망의 실체가 우리 삶 속에 구현되게 되면 재론의 여지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얻게 되는 한 가지 본질적인 질문을 제기하게 됩니다. 소위 사울의 다메섹 회심과 관련해서 왜 예루살렘 제자들은 당사자인 사울의 말은 불신하면서도 제3자인 바나바의 말은 전적으로 신뢰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그동안 두 사람이 추구해왔던 삶의 차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은 3년 전 사울의 모습을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바로 이것이 3년 전 사울의 실상이었습니다. 그는 교회를 잔멸하던 인간이었습니다. 헬라어 동사 리마이 노마이는 포도원에 뛰어들어간 멧돼지가 포도원을 마구 짓밟아서 쑥대밭으로 만드는 형국을 묘사하는 단어라고 했습니다. 사울은 그렇게 교회를 잔멸하던 폭도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기만 하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마구 투옥시키던 잔인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제자들은 3년 만에 자신들 앞에 나타난 사울을 3년 전의 사울로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그의 고백을 예루살렘 제자들은 전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울의 전력을 누구보다도 익히 알고 있는 예루살렘 제자들이 볼 때 사울이 스스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자신들을 일망타진하기 위한 위장전술 정도로밖에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37절은 바나바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사울과는 달리 바나바는 일찍부터 교회의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자기 물질에 초연했던 바나바는 본래 요셉이라는 본명을 지니고 있었지만 사도들은 굳이 그를 바나바라고 불렀습니다. 위로의 아들이라는 의미였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삶을 지성으로 살았으면 사람들이 그의 본명을 제쳐놓고 위로의 아들 바나바라고 불렀겠습니까? 바나바는 이처럼 예루살렘 모든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전폭적으로 신뢰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울의 소위 다메섹 회심과 관련해서 왜 예루살렘 제자들이 당사자인 사울의 말은 믿지 않았음에도 사울을 옹호하는 바나바의 말은 100% 받아들였는지 그 까닭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바나바가 예루살렘 제자들에게 평소에 보여주었던 신실한 삶으로 인함이었습니다. 만약 바나바 역시도 사울처럼 교회와 진리를 잔멸하는 인간이었다면 바나바가 아무리 미사역으로 열변을 토하며 사울을 옹호했다 할지라도 예루살렘 제자 가운데에 그 누구도 바나바의 말을 믿지도 않았을 것이요. 바나바의 말을 듣고 그들이 불신하던 사울을 동역자로 받아들여 주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가제는 개편이라며 사울을 옹호하는 바나바를 모두들 비웃고 말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여기에서 대단히 중요한 두 가지의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 번째 교훈은 한 인간의 말이 지니는 무게는 그의 삶과 직결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쫓는 사람의 말이 어떤 경우에도 가볍게 다루어질 수가 없고 진리를 잔별하는 인간의 말 속에 무게가 실릴 리도 만무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인간의 관계 속에서의 새로운 실체는 말에 대한 신뢰의 회복으로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평소에 신실한 삶을 삶으로 인해 자기 말에 대하여 타인의 신뢰를 확보하고 있던 바나바는 자기 주위에 있는 모든 예루살렘 제자들과 더불어 주님께서 주시려는 미래의 실체를 함께 구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그릇된 삶으로 인하여 자기 말에 신뢰를 상실한 사울은 아무리 바른 말을 해도 예루살렘 제자들로부터 철저한 불신의 대상으로 전락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말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던 바나바의 해명과 옹호와 보증에 의하여 비로소 자기 말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게 된 사울은 그때부터야 예루살렘 제자들과 더불어 새로운 미래를 엮어갈 수 있었습니다. 1998년도부터 1998년 가을부터 스위스 제네바 한인교회를 섬기기 시작했던 제가 그 이듬해인 1999년 여름을 맞이했을 때입니다. 여름 방학을 맞아 서울에서 저를 찾아온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하던 중에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 남쪽 72km 지점에 있는 톨레도를 찾아갔습니다. 스페인의 고도 톨레도에는 유명한 알카자르 성이 있습니다. 그 성은 1936년 스페인 내전이 발발되었을 때 좌파 민주주의를 표방하던 공화파와 프랑코를 중심으로 하는 민족파 간의 최대의 격전지였습니다. 그곳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어느 쪽이 승리하느냐에 따라서 대세가 결정될 정도의 중요한 전투였습니다. 물자, 무기, 장비 등 모든 면에서 공화파가 월등하게 우세했습니다. 공화파에 밀린 민족파는 알카자르 성에 갇혀 포위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으로 판세는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성 안에 갇힌 민족파는 탁월한 지도자인 모스카르도 대령의 일사불란한 지휘하에 무려 70일 동안을 버티면서 일사항전의 각오로 대응했습니다. 성의 함락이 생각보다 쉽지 않음을 확인한 공화파 지휘관은 마침 성 밖에 있던 모스카르도 대령의 아들 루이스를 인질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 안에 있는 모스카르도 대령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만약 10분 내로 항복하지 않으면 모스카르도의 아들 루이스를 총살시키겠다고 협박하면서 아들 루이스를 아버지 모스카르도에게 바꾸어 주었습니다. 지금도 알까자르 성을 찾아가면 1936년도 모스카르도 대령이 지휘본부로 사용하던 그 사무실 안에는 당시의 모든 집기 비품이 그때 그대로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스카르도 대령이 바로 그 방에서 성 밖에 있는 공화파 지휘관 그리고 자기 아들과 나누었던 대화의 내용이 스페인어로 전문이 벽에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녹음기를 통해서 그 내용이 음성으로도 흘러나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김형수 집사님이 대한무역진흥공사 스페인 지사장을 할 때 한국 대사관의 협조를 얻어 한글로 옮긴 한글 번역문도 벽에 걸려 있습니다. 참으로 신실하게를 통해서 이미 내용을 소개한 바 있습니다만은 그 내용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화파 지휘관, 지금 발생하고 있는 학살과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은 바로 당신들에게 있어 명령하건대 10분 이내에 항복하시오. 만약 거부할 경우 지금 나의 수중에 잡혀 있는 당신의 아들 루이스를 총살하겠소. 모스카르도, 알고 있소. 공화파 지휘관, 나의 말이 거짓이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 지금 당신 아들에게 이 전화를 바꿔 주겠소. 아들 루이스, 아버지. 모스카르도, 그래 얘야, 어떠니? 괜찮아요. 그런데 만약 아버지께서 투항하지 않으면 나를 총살시키겠대요. 그럼 아들아, 너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거라. 그리고 스페인 만세를 힘차게 외치고 애국자답게 죽거라. 아버지, 저의 마지막 힘찬 키스를 아버지께 드립니다. 루이스야, 나도 이별의 강한 키스를 너에게 보낸다. 이것이 아버지 모스카르도 대령과 아들 루이스 사이에 주고받은 이 세상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전화를 끊은 루이스는 아버지의 말을 쫓아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부탁드리는 기도를 드리고 장렬하게 최후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청년 루이스의 의연한 죽음으로 인해 전세는 대역전되어 성 안에 갇혀있던 민족파가 대성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스페인의 역사는 또 다른 전기를 맞게 됩니다. 생각을 해보십시다. 만약 아들 루이스가 보기에 평소 아버지 모스카르도가 형편없는 삶을 사는 인간이었다면 그 경우에도 아들 루이스가 이렇게 행동했겠습니까? 만약 그런 경우였다면 아들 루이스는 자기더러 죽으라고 말하는 형편없는 아버지의 말과는 달리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 적군의 협조자가 되었든지 아니면 살기 위해 목숨을 구걸하다가 비굴하게 죽었을 것입니다. 청년 루이스가 아버지의 말을 쫓아 조국을 위해 장렬하게 죽을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이었고 그 신뢰의 밑바탕은 신뢰할 수밖에 없는 아버지의 평소의 삶이었을 것임은 의문의 여지도 없습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죽음 앞에서도 아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아들을 지탱시켜 주었던 아버지의 말의 무게는 그 아버지의 평소 삶으로부터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모스카로도 대령의 주휘본부를 다 둘러본 뒤에 그 방을 나서면서 그때까지 아직 어리던 네 명의 제 아들들에게 물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다가 이와 같은 똑같은 경우를 당해서 만약 아빠가 너희들어 모스카로도 대령처럼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대한민국 만세를 부르며 조국을 위해서 죽으라고 말한다면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아이들 중에 대답을 한 아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대답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은 아이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 앞에서 그 아이들의 아버지로 살아갈 제 삶 속에 있음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제 아이들 보기에 일평생 진리를 쫓으며 존경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산다면 그와 같은 똑같은 상황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제 말을 쫓아 제 자식들 역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대한민국 만세를 부르며 조국을 위해 장렬한 최후를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들 보기에 아버지인 제가 형편없는 삶을 살고 조국에 대하여 백해무익한 인간으로 살아간다면 제가 아무리 조국을 위해서 죽으라 한들 그 아이들은 저의 말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것입니다. 그것은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전적으로 저의 문제입니다. 소위 사울의 다메섹 회심과 관련해서 예루살렘 제자들은 당사자인 사울의 말은 믿지 않았지만 제3자인 바나바의 말만은 전폭적으로 신뢰했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두 사람이 영위해왔던 삶의 결과였습니다. 한 인간 자체의 무게는 실은 말의 무게로 가름됩니다. 그리고 말의 무게의 경중은 당사자의 삶과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배우자가, 나의 자식이, 나의 동료가 내 말을 들어야 할 내 주위 사람들이 내 말을 듣기는커녕 도리어 내 말을 가볍게 여긴다면 그것은 결코 그 사람들을 탓할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내 말을 가볍게 여길 수밖에 없도록 진리의 무게가 전혀 실리지 아니한 채 먼지보다도 더 가볍게 살아왔던 그릇된 나의 삶을 회개해야 합니다. 본문 이후 사울의 말은 점점 더 무게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유대 교인들을 제외하고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더 사울의 말을 더 신뢰했습니다. 그 신뢰의 깊이는 세월이 경과할수록 더더욱 깊어져 갔습니다. 어느 정도로 깊었냐 하면 주님께서도 사울을 전폭적으로 신뢰하시어 그의 말과 글이 성경이 되게 하셨을 정도입니다. 그것은 그가 주님을 만난 뒤에 초지일관 주님의 말씀만을 쫓아 살았던 그의 삶의 결과였습니다. 그는 그의 그릇된 과거의 삶으로 인해 같은 그리스도인들로부터 불신당하는 수모를 겪기도 했지만 새로워진 그의 삶으로 인해 그는 주님과 사람의 신뢰를 한 몸에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뢰를 회복한 그의 말로 인해 그의 인간관계는 말할 것도 없고 인류의 역사까지도 주님에 의한 새로운 미래의 실체를 구가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무게가 실린 말만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신뢰를 지닌 말만 이 세상과 역사의 미래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신뢰와 무게를 상실한 말로는 내 몸에서 태어난 내 자식마저도 바로 세울 수 없습니다. 신뢰와 무게를 상실한 말로서는 말을 하면 할수록 자식을 더욱 삐뚤어지게 만들 뿐입니다. 말은 인간의 입으로 나오지만 그 말의 무게와 신뢰는 당사자의 삶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 우리 삶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5절에서 37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것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까닭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인간의 말과 삶은 결코 분리되지 않고 그 결과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왜 나의 말이 사람들에게 통하지 않는지, 왜 사람들이 나의 말을 신뢰하지 않는지, 왜 나의 말이 공허한 공기의 진동으로 끝나버리는지, 왜 나의 삶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미래를 초래하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이 시간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모든 것은 이제껏 내가 그릇 살아온 삶의 결과임을 이제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이후로 오직 진리 위에 나의 삶을 고추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진리 안에서 나의 삶이 먼저 신뢰를 회복하게 도와주옵소서.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나의 삶으로 바나바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쫓는 나의 행함으로 거듭난 사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결과로 나의 말 역시 상실한 신뢰를 회복하게 도와주옵소서. 나의 말에 뭇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무게가 실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승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말이 인간관계 속에서 이 시대의 역사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려는 새로운 미래와 희망의 실체를 구가하는 삶의 토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이신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말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총인지를 날마다 우리의 삶으로 확인하며 우리 모두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